2017년 2월 26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비겁함은 비참함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용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끕니다. 우리에게서 보이는 비겁함의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용기는 무엇에 대한 것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예전에는 그랬다면서요. 이제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제 그 이유가 예전 전쟁 통해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밥을 제때 챙겨 먹기 힘든 때가 있었기 때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보릿고개다 해가지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먹을 게 생기면은 뭐 이렇게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건 사치죠. 그냥 일단 기회가 되면은 무조건 그냥 쑤셔놓고 봅니다. 어디다가 쑤셔놓죠? 예, 막 목구멍에다가 쑤셔놓고 주머니에다가 쑤셔놓고 막 그래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요, 뷔페가 좋았는데 요즘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일품 요리라도 이렇게 양이 적더라도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이렇게 좋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 저분 이제 좀 배 좀 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처음 미국 왔을 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막 주는 대로 먹었고요, 있는 대로 먹었고, 뭐 기회 되는 대로 먹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못 먹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없어서 못 먹고 또 안 줘서 못 먹고, 몰라서 못 먹는 거. 이 세 개만 못 먹고, 나머지는 다 잘 먹는데요. 근데 이제는 막 양도 따지고요, 질도 따지고, 막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배고팠던 때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 그때가 행복했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뭐 지금 좀 먹고 살게 되었다고 거들먹거리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예 근성, 거지 의식, 이런 것들을 좀 떨쳐버리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요. 그 1세대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림이잖아요. 홍해를 지나는 걸 우리가 세례받았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죄된 곳이었죠. 죄된 곳에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죠.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신자의 삶에 대한 그림이었는데요. 이 그림으로 보자면은 가까스로 구원은 받았는데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간 겁니다. 약속의 풍성함은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약속의 풍성함은 다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다 죽었죠? 보면요, 불만과 불평과 불순종 때문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뭔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뿌리 깊은 노예 근성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는데요, 정신적으로는 아직 노예인 겁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는 거는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이집트를 그들 안에서 빼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죠. 열 가지 어마어마한 재앙 혹은 기적을 통해가지고 도무지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을 행하시고 홍해까지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였던 이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의 정예군을 수장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재앙이 내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유월절 때도 모든 장자가 다 죽을 때도 피가 발려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은 이렇게 넘어갔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영원토록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조도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조금만 부족함이 보이면은, 조금만 짜증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협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은 발끈하는 겁니다. 발끈하는 거, 생각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발끈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더 잘 먹었다 그러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꼭 생각나는 것도 이런 정력제들만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그리고 지금도 매일마다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하는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시는 그 모든 임재들, 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들,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도 대적으로부터 다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이런 초자연적인 보호하심과 돌보심,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매일매일마다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부족해 보이는 것, 그거 보고는 발끈하는 겁니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는 겁니다. 부추가 없고 마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자신을 조금이라도 위협하게 만드는 것, 그게 있으면 발끈하는 겁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두려운 겁니다. 왜?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될 텐데. 불편한 거죠. 두려운 겁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보냈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보고를 듣고는 오히려 다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우리 못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왜요?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걸 생각하니까 불편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냥 차라리 지금 광야에 매일매일 주시는 이거 먹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열등감과 불신이 아주 그냥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도 반항하고요.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그래서 막 당을 지어가지고 대적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위협과 불편함, 그건 내가 감당하기 싫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뭐를 줘도, 어떤 약속을 주시고 어떤 소망을 보여줘도 지금 당장의 내 피로를 채우지 못하고 내 자신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발끈하면서 반응하는 거죠. 노예 근성입니다.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던 것이 그냥 나오는 거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책에서 봤는데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에 에디라고 하는 어떤 그 학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예전에 그 청소년 보호 감찰소와 연결해가지고 사역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역하는 유스그룹, 중고등부 그 사역에 그 아이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함께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소년원이죠, 말하자면. 거기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일주일에 한번 오게 되어지면은 이제 같이 막 농구를 하는 거죠. 농구를 하고 해프타임 때, 이제 중간에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막 어울려서 놀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중에 매주마다 오는 에디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학생은 그 소년원에 있던 학생은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마약 중독자인데 이제 이혼해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이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모임이 좋으니까 매주 온 거예요. 근데 그 에디라는 아이를 이제 점점 알아가고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서 어떤 마음이 오냐면은 이 아이를 우리가 어답트해야겠다. 입양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마음에 왔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부모님들을 이혼했으니까 각각 찾아가서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싸워가지고 양육권을 따내든지 해야 되는데 뭐 굳이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가서 만나고 아빠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가서 봤더니 형편이 없더래요. 엄마가 있는 곳도 막 가구도 없고 막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불은 꺼져 있고 근데 바닥에 웬 시커먼 형체가 앉아가지고 보니까 약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입양하고 싶다. 테이크케어를 하고 싶다. 커스토디를 내가 가져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러면서 에디는 옆에서 얼굴을 돌리고는 막 울음을 참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빠네 집에 갔더니 또 거기에 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약을 하고 있으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래요. 내가 너 아이의 커스터디를 가져가고 싶다. 그니 아빠도 If you want, take it. 거의 뭐 물건입니다. 너 원하면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결국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집에. 근데 이제 그 봤던 모습들이 이 목사님 마음에 기억에 굉장히 오랫동안 깊이 있게 남아있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에디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사랑을 많이 부어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곤의식이 가난하게 자랐던 그 의식이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안타까운 순간이 한둘이 아니었대요. 항상 이 패밀리 디너 시간에 테이블에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은 허겁지겁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중간에 놓고 덜어가지고 자기 접시에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볼에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가가지고 한 반 정도 되면은 먹으면서도 그거 살피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는 얼른 또 자기 접시를 막 채우고요. 막 주변에 뺑 돌아가면서까지 막 채우고 그리고 이제 냅킨으로 이렇게 슬쩍 덮어두고. 근데 그런 것들을 목사님 사모님 혹은 그 목사님의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도 모른 척 했죠. 하지만 마음은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에디에게는 크리스마스가 한 번도 없었죠. 혹 누구라도 선물을 이렇게 준다 치면은 엄마가 그거 뺏어다가 팔아가지고 약 사고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아주 멋진 크리스마스로 해줘야겠다. 이 마음에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몇백 불을 들여가지고 선물들을 많이 샀대요. 사서 이제 그 목사님 아이들하고 또 에디 선물을 골고루 다 사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이렇게 놔뒀대요. 얼마나 많았으면은 트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그렇게 선물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하나씩 에디가 끌러보는데 하나씩 이렇게 풀러볼 때마다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좋아하더래요. 근데 풀러놓고도 누가 자기 선물 만질까봐 막 움켜쥐고는 막 이게 보호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사모님이 그 스타킹에다가 작은 선물들도 다 채워놨는데 무심코 의도하지 않게 자기 아들 스타킹에는 만화책을 네 권을 넣어놓고 이 에디 스타킹에는 두 권밖에 안 넣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에디가 조용히 와가지고 귓속말로 물어보더래요. 왜 나는 두 권이 적냐? 내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 나는 쟤보다 적냐? 늘 관심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선물로 거저 받았음에도 혹 자기 선물을 누가 탐낼까 봐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빈곤의식이고 거지의식이고 노예근성입니다. 이 에디도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대요. 나중에는 대학교도 졸업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서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적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식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에디가 없습니까? 받고도 의심하고 손에 쥐고도 불안하고 두 팔 가득 안고서도 눈은 다른 곳을 끊임없이 살피고 나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어떻게 보면요, 자기 사랑으로 보입니다. 그죠?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들려고 하고 자기 애, 자기 사랑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자기 사랑이죠.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불효 막심한 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몽땅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바닥까지 간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닥까지 간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니었어요. 더 내려갈 곳이 있었습니다. 돼지를 치게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부정한 음식입니다. 먹지도 않을 뿐더러 가까이도 하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그 돼지를 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유대인인데. 정말 바닥까지 간 거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생각했는데 더 있어요. 뭡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싶었는데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정말 비굴하고 비겁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됐습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이죠. 아, 내가 돈만 있으면, 그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닌 아버지의 그 재산이 지금 나에게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아, 근데 아버지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당장 그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미리 달라고 손 내민 거죠. 애당초 그 돈은 아버지 돈 아닙니까? 그 뭐 아들이 수고해서 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돌아가시면 나에게 유산으로 올 수도 있는 돈이죠. 하지만 그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불효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요, 비겁함으로 보입니다. 비열하고 겁이 많은 겁니다.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이 비겁함입니다. 비겁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내 욕구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 말과 행동, 선택의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뒤에 숨어버리고 정당화해버리는 비겁함입니다. 용감한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답인지를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답을 써내려가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다. 비겁함의 종착지는 비루함과 비천함입니다. 마치 이 둘째 아들처럼요. 근데 그 비루함과 비천함의 그 자리에서 둘째 아들은 어떤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17절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18,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이 난 겁니다. 이것 또한 비겁해 보이는 생각과 반응일 수 있죠.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자기 맘대로 재산 들고 떠나가지고 탕진할 때는 언제고, 비루한 꼴이 되니까 이제서야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 밑에 있는 품꾼들 보니까 내 기억에 걔네들은 항상 풍족했거든. 아버지가 늘 많은 것으로 그들에게 주었거든. 그러니까 가면은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니 머리 숙이고 들어가 품꾼으로 써달라고 한번 빌어보자. 이게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비겁한 생각입니까? 근데 저는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아, 이거야말로 용감한 모습입니다. 용감한 결정이에요. 처음으로 용기 있는 생각을 한 겁니다. 처음으로 용기 있는 선택과 결단을 한 겁니다. 17절에 얘기했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영어로 보니까요, When he came to his senses.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자기 정신을 차렸을 때,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때 유일하게 잘한 생각 하나가 뭡니까? 아버지 생각이에요. 유일하게 잘한 생각이에요. 유일하게 잘한 결정 하나, 잘한 선택 하나가 뭡니까?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 그거 하나 잘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비겁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용기 있는 생각과 행동이었습니다. 왜? 정답이 뭔지를 생각했고 그 정답을 써내려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반전과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한 구절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와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 그날 본 게 아니라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아들이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봐도 누구도 알아보기 힘든 그 꼬라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오직 그 아버지의 사랑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얘들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과 마음이야. 우리를 향한 그 특별하고도 온전한 사랑이야. 아들이 이야기하죠.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은요, 오는 내내 중얼중얼 거리면서 열심히 준비한 말들을 되풀이했을 겁니다. 마침내 딱 뱉었죠. 근데 아버지는요, 그의 말에 요만큼 또 신경을 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거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비유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But the Father. 그가 한 일, 그의 상태, 그가 하는 말, 아,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But the Father. 그것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어서 가장 좋은 옷 가져와가지고 입혀라. 손에 가락지 끼워라. 목을 안고 입 맞추고. 환영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냥 먼저 갖다 퍼부어 버리는 겁니다. 가장 비겁한 것은요, 정답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비겁한 것은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비겁한 것은요, 오답과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 이게 비겁한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 하나는요, 정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정답을 붙드는 것. 이건 용기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내 자존심과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실망들을 딛고 서서 여전히 정답을 붙드는 것,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비겁할 때 보이게 되는 주된 반응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피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를 또 먼 곳으로 가버렸잖아요. 피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도망가는 것의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 있죠. 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왜 게으름을 부립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로부터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거죠. 지금 당장의 스트레스와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 자리만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 순간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문제로부터 도망쳐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빈둥대는 것으로 혹은 TV나 음식이나 술이나 다른 것에 의지함으로.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뜻없이 되풀이되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쉴 새 없이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빠져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지런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게으른 삶이에요. 왜? 정답을 피하는 삶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냥 분주하기만 한 삶이기 때문에. 제 해석대로 다시 풀어쓰자면은 하나님의 정답을 찾지 않고 무조건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올바른 삶으로, 진정한 만족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 현실 도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 두렵고 힘드니까 내가 좋아하고 편하게 여길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는 것이 도피인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도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물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 있고 인터넷일 수 있고 TV일 수 있고 자기의 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요, 자기사랑입니다. 어떤 자기사랑이요? 잘못된 자기사랑입니다. 어긋난 자기사랑입니다.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 당신 왜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왜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아, 밖에 사자가 있는데 나가면 내가 찢겨 죽습니다. 게으른 사람일수록 뭐는 바쁘다고요? 혀는 바쁩니다.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기 때문이죠. 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 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자기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루 종일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게으른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비겁한 사람입니다. 정답을 찾기 두려워하고 정답을 대면하기 무서워하고 정답을 쓰기 싫어하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비참함과 씁쓸함입니다. 그 비겁한 자기 사랑의 정체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보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누리는 그 보람을 느끼기보다 지금 당장 좀 편하고 좀 스트레스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순간의 욕구를 채우는 그 일로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목적 또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의 정체,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행복,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창조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출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마다 부끄러운 내 자신의 모습과 내 문제를 직시해야 됩니다.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찾아야 되고 써야 되는 정답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분의 성품과 뜻을 알고 나면 그만큼 빗나간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비겁함을 넘어서 용감히 서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끊임없이 정답에 맞추어야 합니다.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면해야 합니다. 정답을 찾고 그 찾은 정답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나의 컴포트 존에서 나를 밀어내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좀 푸시하고 옥죄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이기고 써나가는 것이 용감한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정답인가? 나는 왜 지금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저기로 달려가고자 하는가? 나는 왜 손이 술로 나가는가? 나는 왜 손이 나의 셀폰으로, TV로 나가는가? 그런 거 하는 거나 보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도망가기 위한 대피처로 그것을 붙드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결과는 어땠니? 이것이 정말 너를 만족하게 하니? 정말 문제를 해결하니? 너에게 그런 기쁨을 주니? 피하면요, 무뎌집니다. 비겁하면은 마비되어 갑니다. TED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강연들이 있습니다. 그 강연 중에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의 Vulnerability라고 하는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Vulnerability, 한국말로 좀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상처받기 쉬운 마음, 뭐 연약함, 혹은 보니까 취약함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람마다 그런 Vulnerability가 있죠.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들면 아픈 데가 있습니다.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했대요.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하나는 나는 사랑받고 받아들여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나눠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나는 사랑받고 받아들여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 첫 번째 그룹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용기였습니다. 용기. 어떤 용기냐면은 나의 그 취약함을 vulnerability를 인정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끝까지 자존심과 고집, 오기와 도끼를 가지고 버텼다면은 아마 비참한 가운데 굶어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답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갔을 때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감정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게으름을 통해서 혹 비겁하게 피함을 통해서 그래서 술이나 TV나 친구나 초콜릿이나 음식을 통해서 그 순간의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들을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렇게 그런 걸 순간적인 도피를 통해 가지고 내 그런 감정들 불편한 감정들을 마비시키고자 할 때 내가 선택적으로 마비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모든 감정들도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꿈꾸는 마음, 이런 모든 감정들도 다 마비가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듯 하지만 살아있지 못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탓하고 원망하죠. 사람 탓, 환경 탓, 심지어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솔직한 모습, 이런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이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문제와 과제 앞에서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피하고자 한 자신의 그 비겁한 선택의 문제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이것을 원하느냐? 나는 왜 지금 도망가고자 하는가? 나는 왜 변명과 핑계를 대고자 하는가? 나는 왜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왜 짜증이 나는가? 왜 피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와 감정을 가져다 주던가? 왜 정말 나에게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길을 내가 가려고 하지 않는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생각의 싸움이에요.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이야기까지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정답을 찾으면 돼요. 죄송하지만 이찬수 목사님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요. 역이민을 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이민을 왔다가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시카고에 있는 무슨 주립대학을 나오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 발음도 별로 안 좋고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한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왔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발음도 안 좋은 거예요. 자기 혼자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어떤 깨달음이냐면은 아니지. 내가 영어를 이렇게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지 않는가.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일이죠. 영어도 잘 못하는데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마저, 취약함마저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피하기만 해서는요, 비겁해지기만 합니다. 아, 대면하고 서야 됩니다. 맞아,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소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이 싸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불만하고 불평합니다. 왜요? 다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지 근성을 첫 번째 아들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거지 근성은, 노예 의식은 뭔가를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내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나의 현실은 그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비교하게 되고, 늘 비참한 가운데 원망하게 되고, 혹은 도망하게 되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얘기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물론 생사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을까 염려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믿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 풍요함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요, 죽은 삶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혹 다 가졌다 하더라도 잃어버려진 인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사랑의 모든 풍요함과 따뜻함, 쉼과 용납함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먼저 누리며 용감히 서서 정답을 찾고 써내려가는,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들을 던지고 솔직한 답을 말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렇게 비겁함을 넘어서 용감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힐송의 The Stand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앞에 서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기쁨의 헌신을 드리며 용기 있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ternity.